에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예. 목사님 믿음과 여리고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귀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을 어떤 사람이 가느냐, 또 지옥은 누가 가느냐, 이러한 그 문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토론을 해서 그럴듯한 답을 찾아낸다고 해도 그것을 맞는 답이라 이렇게 결정 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누가 천국 갈까? 누가 지옥 갈까? 가장 정확한 답은 성경에 있죠. 성경에 보면은 천국 간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되었느냐, 또 이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었느냐, 그걸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려진 답이 가장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하신 그 원리대로, 그 방식대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을 천국 보낸 그 방식대로 오늘도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멸망을 받은 일이 있다면은 그 역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기준, 그 원리대로 또 이 땅에서 누군가를 멸망으로, 심판으로 또 이끌어 가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내시는 그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 방식대로 살아서 천국 갑시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방식, 그 원리를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 보내는 그 방식을, 그 원리를 믿는 것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왜 어려우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본문을 다시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구약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그냥 돌았죠. 돌기만 했는데도 그 성이 무너져 내렸더라. 이거야말로 홍해 사건처럼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을 사람이 힘으로 인위적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면 아마 그때 이스라엘의 힘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전혀 이스라엘이 손 쓴 것도 없이 화람은 쏘지 않고 뭐 총 칼 한번 쓰지 아니하고 무너져 내렸더란 얘기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믿음에서 이런 기적을 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실제 어떤 뭐 성이 내가 손도 안 댔는데 돌기만 했는데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기적은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좀 일어나 줬으면, 그런 바람들을 다들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또 설마 하나님이 들어줄까 하는 이런 의심 때문에 노골적으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속마음에는 뭐 로또라도 뭐 당첨되는 그런 기적이라나 이게 일어났으면 이런 바람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기적이 일어나면은 그 기적이 내 형편과 환경을 바꿀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기적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나의 환경, 내 형편, 그걸 바라보고 기적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무진장 체험한 그런 민족들이지만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 해가지고 그들의 그 인생에 기적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어떤 환경과 형편이 바뀌어진 적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갈라져가지고 그걸 건너는 그 기적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민족도 체험하지 못한 갈라진 홍해 속을 들어가서 그걸 건너서 살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을 했는데 그 기적 체험 후에 이스라엘 환경과 형편이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홍해를 건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광해였습니다. 광해였죠. 그 광야가 그들을 엄청난 고생길로 밀어넣지 않습니까? 결국 기적을 체험해서 불구하고 그들은 광해라는 어려운 환경, 형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굳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형편들, 내 사랑하는 환경을 바꾸는 그런 능력으로 그런 변화를 위해 주어지는 기적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기적을 동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너희는 어떤 민족이 누구냐는 것 그걸 보여준 내용을 담고서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이란 얘기예요.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또 어떤 신약 성경으로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란 얘기예요. 다만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의 문제인 것이지 기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눈 씻고 쳐다보세요. 기적이 보일 겁니다. 뭐 안 보이겠지만은 말한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분명 기적입니다. 그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왜 기적이라고 해야 되느냐? 만약 이스라엘이 많은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전투를 해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라면은 그걸도 기적이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 대단하다 이런 말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이 전혀 전투를 하지 않았다는 것, 또 그 성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 활 한번 쏘지 않고 칼 한번 쓰지 아니했다는 것, 근데 돌기만 돌았는데 이상하게 그 성이 무너지더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식까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적이다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개입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두고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한 대로 초자연적 현상 뭐 이런 식으로만 기적을 바라보지 마시고 인간의 힘이 개입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가지고 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두루 다님에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본문 역시도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빙빙 두루 돌았더니만 무너졌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믿음을 높여버리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나가면은 또 그걸 실수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믿음을 오해해가지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어떤 땅을 원하면은 그 땅을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돌면 결국 내 것이 된다는 그러한 식의 그 생각으로 이 여리고 사건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도 또 보입니다. 또 실제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짓기 땅이 필요한데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서 매일 새벽같이 교인들이 나가서 그 땅을 돌았다 그래요. 나중에는 제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친 짓거리고 이건 강고짓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땅이라는 주인이 팔고 팔면 되는 것인데 빙빙 돌아가지고 내 것 삼는다. 이거 하나님을 강도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돌았더니 무너졌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천국 보내시고 지옥 보낸 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여리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걸 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리고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경에 여리고가 잘못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냥 괜히 이스라엘을 보고 여리고를 돌아라 해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린 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리고가 뭐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든가 우상을 섬겼다든가 그래서 멸망받은 마땅하다 그래 이스라엘 보냈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여리고는 애매하게 그냥 멸망을 당해버리는 이것처럼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린 데에는 분명히 그들이 무너져야 될 심판을 받아야 될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들이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 이걸 봄으로써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킨 기준이구나. 이게 원리구나. 그럴 때 세상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그 내용도 그 원리들이 내게 있을 때 내가 그걸 쫓아갈 때 아 이건 아니구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됐던 것이냐.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 세상도 언젠가 여리고처럼 무너질 곳에 불과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졌다는 것,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심판을 당하느냐는 것, 이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무너졌다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심판과 상관없다 이래게 버립니다. 실제 나는 그들 심판당하는 그들 속에 있는 불구하고 내 혼자 스스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왜 무너졌더냐 그걸 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 이걸 우리가 보려면은 그 여호수아서의 그 사건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았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 6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그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복잡한 방식이죠. 그냥 돌아서 무너질 것 같으면 그냥 돌아라. 뭐 이러면 될 건데 하나님께 지시하기를 일곱 제사장 앞에 세우고 그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잡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리고를 돌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동원된 것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동원되죠. 나팔 동원되죠. 언약궤가 동원되죠. 그게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가 그 세 가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일곱이 일곱 나팔을 불면서 앞에 서고 여호와의 언약궤 그 뒤를 따랐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자로 여김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거룩하다 이렇게 일컬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제사장이라는 건 인물 때문에 그 인물 때문에 거룩한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일곱 명이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 일곱이라는 것도 거룩과 연관이 있는 숫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곱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인 숫자입니까? 턱 떠오르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한 숫자죠. 7일째 완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7일째에 창조를 완성했다. 그 얘기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창조를 홀로 완성했다는 그 의미가 일곱이란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6이 아니라 일곱이란 얘기죠. 인간이 개입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거룩한 일이다. 바로 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 일곱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팔을 부는데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입니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은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의 선포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지느냐? 이걸 말해주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제사장 뒤를 따르잖아요. 뭐 포부로 언약궤를 메고 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가 위 무너지는 선포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라는 거 아시는 대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정결한 짐승의 피가 뿌려진 현장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언약궤 때문이지 않습니까? 희생제물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언약궤의 피가 아니면 그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멸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희생의 피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희생제물의 피가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피가 바로 심판의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그 피를 믿는 자, 예수님의 희생의 피 안에서 거룩한 자를 여김받는 자, 그들은 천국 간다는 것이고 그 피를 믿지 아니한 자는 정결한 자가 아닌 더러운 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리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있을 줄 알았더만은 그냥 뻔한 건 나오죠. 이게 다 아는 거다 뭐 그런 얘기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다시 말하지만은 안다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피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다 아는 것인데 이 생각보다는 나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이냐 이걸 또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차별하지를 않습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절대 차별 안 합니다. 대신 구별을 합니다. 그 구별에 의해서 피를 믿는 자는 영생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고 그 피를 믿지 않으면 결국 무너짐을 당한다는 것 그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여리고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건 이미 홍해 사건으로 이미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예뻐가지고 하나님이 봐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난 민족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홍해라는 바다에 이스라엘과 애굽이 살 자와 죽을 자로 구분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 그게 기준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누가 착한 사람이냐, 누가 나쁜 사람이냐. 이건 세상 윤리의 구분 기준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안 따집니다. 왜? 모두가 나쁜 사람이니까. 하나님 볼 때 모두가 다 멸망을 받아야 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하나님께는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누가 어린 양의 피를 믿느냐, 누가 그 정결한 희생의 피 안에서 그 피를 바라보고 그 피를 소망 살아가느냐, 그게 기준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분명히 구분하실 것이고 피 밖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남으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말한대로 여리고가 악한 짓을 많이 한 성이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린 양의 피와 상관이 없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무너뜨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데 세상에 볼 때는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더럽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이란 얘기입니다. 죄가 없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악한 죄가 어린 양의 피로서 용서되었기 때문에 가리운 바 되어졌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 선언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애굽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 여리고의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신자 역시도 거룩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피 안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죄 없는 자인데 거룩한 자라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거룩한 것 외에는 다 무너뜨려버릴 그런 계획을 갖고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남을 자는 나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 피로서만 용서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다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멸말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믿음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믿고 여리고를 도는 자로 만든 것입니다. 우린 돌면 된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실 것이 우린 그냥 돌면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본다면 신자는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는 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아는 이스라엘처럼 세상이 무너질 걸 알고 세상을 도는 사람이지 이 땅이 좋다고 하면서 세상에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예수님 피와 상관이 없는 부정한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할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신자가 세상 걸 소망하면서 세상에 가진 자들 부러워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여리고를 돌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여리고에 있는 걸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이용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 있지를 못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만큼은 그 누구도 막지를 못한다는 것, 하나님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것. 그렇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세상은 무너질 거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것. 이런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항상 그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천국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신 이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실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택한 자이고 여러분이 하는 뜻이 천국에 있게 하겠다는 그 뜻이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뭔가 미련이 있다는 것, 그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는 자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돌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 땅은 하나님이 무너뜨릴 곳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남기시고 더러운 것 다 무너뜨려버릴 그 일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바위가 되고 산성에는 피난처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을 믿는 자가 발생한다는 것. 오늘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그게 놀라운 기적이 아니냐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지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존재에 불과한 내가 거룩한 자로 일컬음받고 영생을 잃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또 그게 믿어진다는 것, 이건요 해외 토픽감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세상 이 기적이 잠잠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잠잠하지만은 신자에게만은 이 사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힘이 돼야 되고 위로가 돼야 되고 복된 소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이릅니다. 날마다 그 복된 소식이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 살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냐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외쳐봐도 그 믿음이 나에게 힘이 되지를 못하고 항상 세상에 있는 것 없는 것 이걸 가지고 나의 신세한테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건 믿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신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무너질 걸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시금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그 마지막 때를 다시금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여리고를 돈 것처럼 세상을 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는 이 세상 것이 있든 없든 오전에 말씀대로 그렇게 중요한 건 못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무너뜨리실 때 나는 과연 믿음 가운데 있는 자냐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자냐 그게 굉장히 중차대한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때부터 주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 소중한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 그걸로 감사하시고 그걸로 기뻐하시면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외치지만은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해서 항상 연약해 빠진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강한 힘으로 존재하시지도 아니하고 그저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세상과 함께 울고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저희 심정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눈에는 이 땅이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세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 속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린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자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거룩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무너뜨림을 당한다는 그 말씀 안에서 참으로 거룩한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 믿음의 즐거움과 기쁨에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